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김상진과 엄경영의 선거 쪼개기 방송사회를 맡은 윤여상입니다. 뉴코리아 정책연구소장과 정치평론가이신 김상진님 오셨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이사이신 엄경영님 오셨습니다. 현재 반기문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서적이 400여 종이 있는데 그중 최고의 인기도서로 베스트셀러가 된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의 저자이고 중앙일보 부국장 국제선임기자이신 남정훈님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요즘 여의도 정가와 여론조사 테마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기문 대선 출마입니다. 남정호 중앙일보 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이 책이 관련 도서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와 요즘 네.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쓴 책은 다른 책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주로 위인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찬양 일색인데요. 저는 제가 뉴욕 특파원 4년 동안 하면서 이 양반이 그 걸어왔던 발자취랄까요?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썼던 게 독재들한테 어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인전 형식이 아니라 에피소드 형식이고 그리고 국제정치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그런 위인전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기문 대망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그 반기문 총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나라 그 정치를 개혁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 반기문 대망론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선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 정치의 좀 후진성들을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우리 정치가 그동안 사회 명망가나 그리고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모두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난도질해서 좋은 인물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정치도 이제는 정치 속에서 코어 인물 그리고 정치 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된 인물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상진 소장님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009년 상황을 보면 당시에 박근혜 그 한나라당 전 대표가 11월 달에 35.4%였습니다. 지지율이. 이때도 대선을 딱 3년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해창 자유선진당 총재 그리고 정동영 무소속 의원 그 다음에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이 세 분이 모두 10% 아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선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반기문 대망론은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3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이 3년 동안에 꾸준히 반 총장님 이름이 거론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 정치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겁니다.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 3년 이후에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혼란의 과정 속에 과연 반기문 총장이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정치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하등 어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첫 번째고 그러나 향후 2년 동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양반의 신비적인 그러한 그 이미지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런 게, 면에서 네. 그는 안철수 전서하고는 확연히 틀리고
여기도 정치 경험이 없다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경험이 없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세계 정치, 세계 정무에 대한 감각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가 하도 한심하고 또 그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죠.
엄경화 대표님께서는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데 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권력의지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의지 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은 반기문 장관에게 장관직을 사퇴하고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를 거부했죠. 그리고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임 시기, 연임을 결정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반 총장은 이때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 축출과 같은 아랍의 민주화를 강력히 주도하면서 연임 성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기문 총장의 강력한 권력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 공무원은 시켜주는 권력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켜주는 권력. 가장 많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반기문 총장님은 공무원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력 의지만 가지고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반 총장님은 반 총장 이 양반은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다른 대선 주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좀 몸 조심스럽고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반 총장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그 적극적으로 대권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나서가지고 그 운동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된다면 시나리오는 뭐냐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영입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해서
추대나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반 총장 자신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세를 귀합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크루즈 여행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하실 것 같은데 10년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문제가
크루즈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면 된단 말이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나이 문제인데 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주민등록상 나이가 1924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게 만 73세인 97년이죠. 반기문 사무총장도 현재 4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대선 무렵이면 만 73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나이보다 정신적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권력 의지를 전제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또 좀 궁금하지 않을까. 우리 현실에서 이 주요 정당 후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끊임없는 반기문 영입이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표인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김문수 전 지사를 제압해야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래서 제압하게 되면 또 이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후보도 뭐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 반 총장 영입을 얘기하는 세력은 비노무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세력이죠. 소수파가 이런 반기문 총장을 영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도이다.
아, 저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정치연합의 후보로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당내 구조도 그렇고 오히려 외부 영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훨씬 개방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근데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새누리당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35% 40%를 유지하는 한 김무성이나 김문수의 반발도 당내 경선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새를 모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야당보다도 훨씬 더 집권을 위해서 그런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현 새누리당 쪽으로서의 영입이랄까 그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반 총장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그 차관 때 물 먹어가지고 이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DJ 정권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사실을 살려준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한순수 전 총리가 그 유엔 그 안보 유엔 총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구제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노무현 친노 세력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옹립되는 과정을 보면 다른 분이 원래는 나가려고 했다가 그 양반이 그 낙마를 하는 바람에 대안을 찾다가 반 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처음부터 이 노무현 정권이 반 총장을 굉장히 사랑하여서 이 사람을 발탁한 거랑은 조금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대통령 자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첫 번째는 시대적 과제, 비전 능력을 제시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정책 집행 능력이 있냐. 세 번째는 제도 관리 능력이 있냐. 네 번째는 인사를 잘할 수 있냐. 다섯 번째는 외교 능력을 갖추고 있냐. 여섯 번째는 북한을 다루는 능력이 있냐.
통합의 리더십에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위상이 받는 리더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재직중에 뛰어난 업적이 없지 않느냐. 뭔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뭔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업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뭐 성과를 내왔으면 우리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뭔가 업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노력이 뭐죠?
외교밖에 모르지 않느냐. 이건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조직을 보면 유엔에는 사실 모든 게 다 있어요. 첫째로는 국방이라고 하는 유엔 피스키핑이라는 유엔 평화유지군, 환경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여성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도 다 있고,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굉장히 커다란 정부를 운영하는 거랑 같습니다. 각 회원국 간의 그 정치적인 그러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각 회원국들의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쿠에서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10년 동안 겪으셨던 분을 보고 외교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뭘 하려면 모든 중요한 그 회원국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지 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방북하는 문제도 북한이 추청을 해도 미국이 당신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못 가는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보는 뭐 국내적인 평가도 있고 외국에서 또 바라보는 건 상당히 네. 또 이분법적인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을 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거의 60여 년 이상 그 남북한이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세게 비난한다고 뭘 이뤄낼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계 국제 무대로 끌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따라서 조용하게 하는 거냐, 뭐 세게 비판하는 거냐 이런 문제는 각각의 나라 현실에 맞게 그렇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외교가 오히려 성과를 낼 때도 있다.
그동안에 뭘 하셨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뭔가 딱 한마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유엔에서 자주 이제 한국 사람들을 너무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뭐 사실입니까 그거죠?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반기문 총장의 업적이나 활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타까움만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고 두 번째 한국 사람 너무 많이 만나는다는 부분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그분인들 뭐 하루 네다섯 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거 누가 그 뭐 사진 찍어 저 무슨 뭐 동영상 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에휴 기왕에 한국 사람들 딱 그렇게 열심히 좋다 그러는데 해줘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동한 거지 그게 무슨 내가 대통령이 나가고 했다고 네.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선 가능성 없다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국 정치가 바로 이런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을 모셔와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순탄한 그런 정치 풍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권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있을 때는 지지율은 급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저는 반기문 총장은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이제 살아온 인생이 워낙 온화하고 뭔가 평탄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판의 굴곡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어떤 난파선 같은 한국의 정치판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 출마한다면 당연히 당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입니다. 두 번째, 안정감 있는 후보다. 최근에 우리나라 유권자들을 보면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투표 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 충청권 출신, 충주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번째, 압도적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완전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네. 사람이라 뭐 제가 전문성 바깥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6년까지 확실한 거는 반 총장이 지금처럼 똑같이 나는 적어도 그 그냥 유엔 사무총장직 열심히 하도록 날 내버려 두셔 이렇게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다. 그 혹시 출마하시더라도 윤곽이 그 2017년 뭐 초반이나 돼야지 대충 어느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는 시간은 10개월밖에 안 돼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예를 들어서 흑색선전이든 진짜든 의혹을 터트려도 대충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뭉개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총장 임기가 2016년 12월에 끝이 납니다. 2017년 12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 그 시간은 빨리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12월 15일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